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았으며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사랑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기다리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우리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네, 그리고 믿음의 말씀에 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의의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건 곧 말씀인데 생명에 관해서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은혜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전했고 또한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또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의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있죠. 네, 성경 전체를 보면 의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서술되어져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 올바르고 공정한 것을 말할 때 의라고 말합니다. 그죠? 네. 올바르고 공정하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바르고 공정하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뭐가 되냐니까 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올바름의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올바름의 기준이 되고 공정함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 의에 관해서요. 의보다는 무엇을 많이 가르치냐면 죄에 관해서 많이 가르치고 죄와 심판에 관해서 너무 많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정죄감에 시달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내 자리와 나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위치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의에 관해서 좀 정확하게 붙들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의는요, 올바르다,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 뒷면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본성입니다. 할렐루야. 의가 뭐냐고 묻는다면요, 올바른 공정함이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성이다. 할렐루야. 예. 의라는 기준은 물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다라고 하는 기준은요,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각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쵸? 인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인정하십니까?
네.
정말로 인정해요? 옳다라고 하는 기준은요, 각 나라마다, 그죠? 각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이슈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개인
차별금지법이에요. 그죠? 그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 의미는 좋습니다. 근데 그 차별금지법 조항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니까 동성애에 대한 허용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죠. 그죠? 근데 이미 유럽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너무 심각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그래서 동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해줘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거부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죠? 자, 법적으로 지금 유럽에서는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합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죠? 요근래 들어서 그 누구 있죠? 그 영화 감독하고 누구? 그 결혼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퇴짜 맞았는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인해서 계속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 옳은 기준이 뭡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옳고,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옳음의 기준은요, 각 문화마다, 시간마다, 시대마다, 그리고 각 환경마다 다릅니다. 바른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성애가 뭐예요? 불법이다라고 하면은 불법인 거예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은 오늘이 이게 한국 교회적으로요,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이면서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한국 교회로 모든 성도들에게 설교하라라고 한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요 합법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죄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타고날 때 이성이 아니라 동성애에 끌리는데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결론은 뭐냐니까? 결론은 뭘까요? 동성애 안으로 들어가면 결론이 뭘까요? 사랑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예, 그 끝은 쾌락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 연예인, 머리 이렇게 홀로성 벗겨진 연예인 나와가지고 요리도 하고, 그가 그 얘기를 했죠. 그가 이제 자기 커밍아웃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에 몇 명과 이 성관계를 가졌다고요?
300명.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자 연예인이 나는 어렸을 때 300명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아마 TV 못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길 나는 남자들하고 300명하고 연애를 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소수자라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소수자가 아니라 쾌락입니다. 사랑은요, 한두 사람하고 하는 거죠. 어떻게 300명하고 사랑을 해요. 그건 쾌락입니다. 그 끝은 쾌락이고 극혜라기의 끝은 뭘로 나타나요? 우리나라의 이 데이터 비율을 보면은요, 다른 나라들은 그 에이지가 좀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이지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느는 줄 아세요? 데이터 조사해 봤을 때 어딘 것 같으세요? 20대? 30대?
20대.
10대하고 20대. 10대하고 20대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 10대하고 20대에서 에이지가 걸릴 확률은 뭐예요? 예. 네.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 아시죠? 지저분한 거. 그게 지금 우리 현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사회적으로 그걸 합법화 시키겠다고, 이번 또 6월 달에, 우리, 서울시장이 허락을 했죠. 6월 달에 동성애 축제를 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또 퍼레이드를 하면서 합니다. 사진 찾아보면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뭐라고 말해요? 아, 성소수자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아니요, 그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은요, 사회를 좀먹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합법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누구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때부터,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성관에 혼란이 생겨요.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그 호기심 속에 빠져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타고난 거라면 치유가 안 되겠죠. 그러나 치유가 가능합니다. 분명히 치유된 사람도 그렇게 치유되고 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에 대한 기준, 옳음과 바른 것에 대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고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뭐냐니까 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사람에게는 원래 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초에 사람에게는 있었죠. 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든 태초의 사람에게는 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를 잃어버리게 되죠. 무엇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사라져요? 선악을 분별하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의를 잃어버리고 이제 무엇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어디에 잡혀 살아요? 죄 아래 잡혀 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뭐예요? 죽음! 뭐예요?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일생토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안 바라봐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할까라는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덥지 않나요?
추워요.
춥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건 뭐냐? 잃어버린 무엇을 회복하기로 하신 거예요?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신다? 의로움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
할렐루야. 네, 의인입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의 내려볼 때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기 전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시작.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해해 볼 때, 구약에도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의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의가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 주어진 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구약 성경에 주어진 의는 어떤 의냐? 첫 번째, 행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 바르게 살았네? 그래, 옳아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냐? 구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제한적 의죠. 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수긍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자, 로마서 3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나, 율법 아래 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진짜 주길 원했던 완전한 의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주어졌던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주어졌던 의는요, 행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의는 뭘까요? 행위로 말미암해서 옳은 행동을 통해서 얻어진 의입니까? 아니면
믿음.
오직 그죠? 믿음이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까?
은혜로. 믿음.
그죠? 예. 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죠.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의와는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요, 내가 옳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면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값없이 그냥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자, 이거 좋은 선물이야, 너 가져.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믿고 입으로 신하여 가져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구약에 주어진 의는요, 제한적이면서도 종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믿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쓰임 받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종으로, 종으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종의 자리에 앉게 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어느 자리에 앉게 해요? 아들.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요, 을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의의 직분이 영광스럽잖아요. 의의 직분인데 종의 자리에서 담당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죠? 그 종의 자리에서 받은 을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을 한번 보시고 친구들을 보세요. 엘리야를 보시고 엘리사를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받았던 의를 받지 못한 종으로서의 제한적인 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요, 어떠느냐? 선물로 받은 의는요, 아들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우리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들입니다.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릅니다. 예, 이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어디에 본성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뭐하고 죽고 하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생명의 본성, 하나님의 의의 본성,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그냥 의 자체가 되어버렸대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이나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남으로 받아진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주어졌던 의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소유한 채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봅니다. 자, 그러면 의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할렐루야. 자,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와 또한 능력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떳떳하게 주님 좋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 네? 자, 아람이 주님이 예수님이 딱 여기 계세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열등감 없이 하나님 임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좋았어요. 보라면 물어봐요. 보라면 어때요? 주님이 딱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네. 벗어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떠한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왜 서지 못해요? 보람이. 보람이 생각하면 항상 군대 생각이 나요. 보람찬. 보람찬 한중에 대해 2주 만에 본 거니까, 그지? 보람찬 2주 만에 삶을 살고 돌아왔는데. 자, 왜 하나님이 임재 앞에 죄책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딱 설 수 있지 못하고 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서야 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람이 왜 그런 것 같아요? 2주간에 삶을 돌아보니까 지난주에 예배도 빼먹고 뭔가 하나님 앞에 찝찝하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행위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딱 돌아보니까 어때요? 제가 말씀대로 산 것 같지도 않고 지난주 예배도 빼먹고 또 말씀을 실제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없는 것 같고 또 행위를 돌아보니까 별로인 것 같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죄책감이 쌓이는 거죠. 죄책감, 정죄감. 난 아직 죄인이야. 한번 볼게. 자, 보람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야. 의인인데 왜 담대하게 못써요?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또 어디로 돌아가요? 행위적 관점으로 돌아가니 거기에서 또 죄책감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자, 이게 맞는 말일까요? 나는 의를 소유했고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다시금 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서 분명히 의는 뭘로 주어진 거라고 그랬습니까? 선물로 값없이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의를 소유했다고 말하지만 또 어느 어디로 내 삶의 행위를 돌아보면은 어디로 돌아가요? 정죄감과 죄책감 속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할렐루야. 자,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또 5절 6절 야의 말씀 보면 곧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엇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우리 보람이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거룩하고 흠이 있어요? 아니면 흠이 없어요? 아니면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세요. 자, 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 자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값을 지불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 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왜 흠이 없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의가 그 의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의를 소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늘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행위의 근거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씁니다.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 태어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담대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보면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나의 속 사람이 영의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고 우리 행동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나는 아직 거룩하지 않고 흠이 없고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변화되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부분, 내가 혼과 행위적인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오다가 지금 예배에 오면 오기 전에도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범죄한 것 있잖아요, 그죠? 내 행위적인 부분, 이 혼과 이 행위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예요?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거듭난 나를 보시는 거예요. 누굴 봐요? 영의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 안에 주어진 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부분, 생각나는 부분들은 뭐라고 말하냐,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주님 앞에 자백하면 뭐하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하죠. 믿습니까? 예, 하나님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따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서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한다?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어찌 하나님이 죄와 죄인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본성으로 하나님이 신성한 본성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있습니까? 예.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졌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의의 본성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성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할렐루야. 자, 아담이 먹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그래 안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회복되어진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이제 선악을 아는 것을 넘어서 선악을 뭐하는 자들이다? 분별하는 자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에게 의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본성, 의의 본성이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내 안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처럼 잘못된 것과 잘한 것, 올바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선악을 분별함으로 선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간증을 들었잖아요. 자, 간증에서 보면은 그 자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실체가 되는 영광을 나타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들어오고 걱정과 염려가 들어왔죠. 자, 그럴 때 걱정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은 뭐였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좋은 것과 악한 것이 있다면 내게 방해가 되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침마다 뭐 했다고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결과가 맺혔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요, 자, 좀 가세요. 조심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응? 자, 우리는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원리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걸 거절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전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냥 잘못된 거예요. 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긴 알아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전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예를 들면 다니엘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친구가 좀 어려운 친구가 있어. 그래서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 나는 내 친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5만원을 마련해서 이 친구를 도와줄 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돕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돈이 어디서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지갑에서 5만원을 살짝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자, 친구한테 5만원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온전하신 뜻하고는 어때요?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누구들은 훔쳤어요. 아빠들은 훔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봅시다. 자, 우리 아람이가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남편이 되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아람이가 이제 남편에게 뭘 받아요? 월급을 이제 그 뭐야 그 살림 돈을 받아서 일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아람이가 딱 생각, 아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저기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데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 거예요. 아 교회 하는데 내가 천만 원을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천만 원을 드린 거 기뻐할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남편 몰래 이렇게 훔쳐다가 남편 몰래 이렇게 딱 드렸어요. 자 그럼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합당할까요?
아니요.
네,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람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돈을 벌어와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 11조 원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것에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래 갔다가 11조 원금을 막 드려요. 자 이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요? 어때요?
11조는 온전하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러나 남편을 속이고 드리는 거는 뭐예요? 온전하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때 기뻐하시는 것은 맞지만 주님은 말하기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11조를 드리려면요. 남편이 준 내가 받은 돈에서 드려야 되겠죠. 살림하라고 쓴 돈, 50만원 받았으면 50만원에서 드리는 게 맞죠. 아니면 그 전체 소득에서 드리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남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는요. 선악을 분별하되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온전하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온전하심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것과 온전하심이 함께 충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이 시험한다는 얘기는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실제에 좋은 말씀 나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비유를 하죠. 크리스 목사님은 뭐라고요? 우리 저기 세관을 통과할 때 자기 사온 물건들은 어때요? 뭔가 마약이 있나 좋은 것이 있나 없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헤아리잖아요. 그죠? 예. 네.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쪽이나 이쪽 유럽 국가 쪽 가보세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가방에 있는 물건 다 끄집어냅니다. 다 조사로 돼요. 조사해서 거기에 뭐요? 불법적인 거 아니면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금방 다 걸러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조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 시험하여 본다는 것, 이 분별하다, 시험하다, 이 시험하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조사해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건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조사하고 검사해보고 검토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올릴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선포해봅니다. 시작! 무죄의 선언. 할렐루야. 자, 무죄의 선언. 그래서 무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릅니다. 나는 무죄 선언 받았습니다.
무죄 선언 받았습니다.
이 무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죄를 없애고 죄를 제거하게 오셨어요.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죄를 제거하다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로 나타납니다. 아이로, 아파이레오, 아테테리스. 같은 의미입니다. 제거하다, 제거하다, 무효화시키고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 사용되어진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죄를 뭐하기 위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에서 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뭐하려고?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1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뭐 할 때에? 없이 한다,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를 뭐 할 때에? 완전히 제거한다는 얘기는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정시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죄를 뭐 하려고? 제거하고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제거하시고 없애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죄를 없애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죄함이 있다 없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가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없애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보실 때 뭘로 보는 거예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의의 본성이 영의 사람을 봄으로 말미암아 항상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관하는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냥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한 행동, 예를 들면 아이에게 화난 행동, 아니면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우리는 정죄감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합니다. 그래야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 죽기 직전에 다 회개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죄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인식하는 죄가 많아요?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가 많아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죄에 다 용서 안 받고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죄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의의 본성,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죄가 제거된 사람이 드디어 뭐 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은 죄가 없고 죄가 제거되는 부분은요, 이 원어 제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그 제거된 이후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용서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사용되어진 단어는요, 이 제거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뭐한다?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뭐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죄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켜야 됩니다. 바른 길로 돌이켜야 돼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사단이 우리 사이에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회개라고 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는 길을 이 길로 돌이켜서 바르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고백, 바른 고백이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의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두 번째,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무죄 선언.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우리의 삶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입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라고 의의 흉배를 입는다는 것은요, 바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옷은 어떻게 입느냐? 말씀을 고백함으로 입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의의 본성은 자라난다 안 자라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본성은 자라난다 안 자라난다. 자라난다고요? 아니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본성은 자라나지 않아요. 본성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의가 막 더 좋은 의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의가 막 더 자라나나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라나는 건 뭐냐? 의식입니다. 아시겠어요? 의식에 대한 변화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의의 흉내,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인 걸 의식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정죄함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고백입니다. 이걸 통해서 의를 잇는 거예요. 의식을 자연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의는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의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의의 본성은 소유하고 있고 이제 어떤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 건데 그것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 의식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요, 이 의에 관해서 계속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의의 본성 안에서 여러분 의식, 의의 흉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는 기도, 두려움 없는 행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제 믿음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를 소유한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얼마만큼 담대했는가 한번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본성 안에서 담대함으로 무엇을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선한 의를 나타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병든자를 위해서 아람이가 보람이를 위해서 딱 기도하려고 할 때,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병든자를 위해서 딱 기도하는 순간 정죄감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난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있는데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죄의식에 있으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므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받고 우리의 손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는 쓰임받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바로 뭐냐? 의입니다. 믿습니까? 이 의가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반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위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나타내세요. 잘못된 것은 거절하고 악하고 이 악한 영에 속한 것들은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할렐루야. 질병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언하시고 할렐루야. 권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초대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것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의를 행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의를 행하는 자마다 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범죄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성분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 따라합니다. 나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군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왕이 명령하면 듣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언하면 상황은 바뀌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선택을 하고 올바르지 않은 건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선택하고 믿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아가면 그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입니다.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성숙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의의 말씀을 듣고 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의의 말씀 안에서 능숙하게 사용함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고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손과 입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보청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예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의를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이 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의를 행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알았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나에게 주신 의가 이 얼마나 위대한 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주어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실 것을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고백하고 믿음 안에 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에 의해 하나님의 이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죄책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감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으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해내므로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의의 본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빛의 밝은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드리고 준비해서 예물 드립니다.